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하면은 여러분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를 먼저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그분과 쌍벽을 이룰 만한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콤 X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그는 어렸을 때에 미국 사회, 특별히 흑인들이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미국 사회에 자신이 까만 피부를 가진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너무 원한이 되었어요. 백인들만 보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요. 그런데도 그 전기에 보면 흥미있는 사실은 그가 그렇게 미워하는 백인이었지만 자기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백인이 되고 싶어 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 표백제를 사고 비누를 사가지고 얼굴을 팍팍 문지르고 살까지 다 부르떠 터질 때까지 그렇게 했답니다.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그러다가 결국은 깨닫게 된 게 뭐냐? 백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굳게 결심합니다. 백인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철저하게 흑인이 되자.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흑인인 자신에 대한 생각, 셀프 이미지, 자화상이 바뀌어지면서 그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흑인 사회의 영웅으로 부각되고 흑인 인권 운동의 선구자가 됩니다. 이 말콤 X가 늘 외쳤던 한마디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Black is beautiful. 검은 것이 아름답다. 검은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억압받고 상처난 미국의 흑인들을 얼마나 많이 치유하고 그 한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는지요. Black is beautiful.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Christian is beautiful. 오늘 한국 사회 속에서 크리스천이, 교회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잡음과 평가와 비난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Christian is beautiful.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자화상 이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자화상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고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화상,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다 뜯어 고치고 싶고 내가 아니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실패로, 불행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화상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핸들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방법이 뭐냐? 돈 따발을 쥐어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더 고수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화상, 건강하고 밝은 자화상을 주심으로 이 자화상이 우리를 성공으로, 축복으로 이끌고 가시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자화상으로 무장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토록 중요한 자화상의 문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은 날마다 죄에 찌들고 오염된 우리의 과거의 자화상을 거절하라고, 거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무엇이 이전 것입니까? 이것은요, 예수 믿기 전에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그런 분은요, 내가 스스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참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한 자기 신앙 고백하기 이전에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죄에 오염되고 구겨지고 병든 자화상입니다. 이전 것 지나갔대요. 창세기 3장 9절 10절을 보면은 인간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죄의 후유증 때문에 어떻게 자화상이 왜곡되고 변질되었는지를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뭐 형사입니까? 위치 추적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질문은.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누구냐? 인간의 인간됨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정립 안 되면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 아담은 대답 못했어요. 두려워하여 숨어버렸습니다.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왜? 죄가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가리워버려가지고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빛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자화상에 시달립니다. 어두운 자화상을 가진 사람, 빛에서 떠나버린 사람은 그 결과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중요한 심리적 증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자화상이 병든 거예요. 이걸 고쳐야 돼요. 복음으로 바로 깨닫게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갖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나 스타일이 어떻냐? 자신감이 없어요. 당당하지가 못합니다. 왜요? 늘 죄책감에 대해서 누가 야단치고 책망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것은 건강한 자화상의 기초 위에, 그 토대 위에 세워지는 집과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자신감 가져보려고 이렇게 해도요, 건강한 자화상이 없는 사람은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자신감 오랫동안 못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 대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진 존재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목회자들을 관찰해 보니까요, 목회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린 목회자들은 다 한결같이 자신감의 사람입니다. 교만하고는 달라요. 뭔가 당당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너무 좀 눈치를 본달까, 아니면 한국교회 이렇게 권위적인 문화 속에서 주눅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부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종처럼 사역하지 말고 사랑받는 아들처럼 딸처럼 사역하십시오. 왜냐? 종은요, 그 일의 결과가 어떠는지 그것 때문에 웃고 웁니다. 그러니까 늘 눈치 보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도 일하면서도 눈치 보고 세상에서 일하면서 늘 눈치 보는 거. 주눅 들고 위축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항상 잘합니까? 더 못하는 경우가 더 많고 실패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자화상이 그렇게 기복이 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요, 별로 일 잘하지 못하고 많은 업적을 내지 못해도요, 아빠, 엄마 그럽니다. 뭐 아빠 부를 자격이 있고 뭐 엄마 부를 자격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성공하고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패해도 부모와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평안합니다.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많이 영광 돌리거나 또 신앙생활 잘해서 큰 업적을 이루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에이 이거 천덕꾸러기고,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왜 사랑합니까? 전교 1등하고 하버드 대학 가서 사랑합니까? 그럼 사랑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종처럼, 눈치 보는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늘 눈치 봅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아들처럼 딸처럼 신앙생활하면 근본적으로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고 밝습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이전에 왜곡된 자화상, 어두운 자화상, 병든 자화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런데도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너무 똑똑하다는 겁니다. 근데 헛똑똑이에요. 자꾸만 지나갔다 그러는데 자꾸 꺼집어내어가지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정적인 거, 나의 실수 자꾸 꺼집어내어가지고 자신을 자학하고 내가 나이기를 원치 않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나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기억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먹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끝까지 기억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는 잘 안 되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잘하시지만 하나님은 마음 먹으면 이렇게 깊이 새겨진 기억도 얼마든지 지울 수 있는, 삭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지워버리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회개하면은 우리의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모든 허물들, 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지워버립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지워버립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끈질기게 기억해내가지고 기억나니까 들고 나가면 그걸 용서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럽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쓸데없는 죄책감, 지나친 죄책감, 파괴적인 죄책감에 더 이상 시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상의 잣대와 기준, 인간들의 판단 기준, 이런 기준으로 우리의 자화상을 형성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자화상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우리가 붙들 새로운 자화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가 적을수록 그 사람은 자화상이 밝고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갖게 되는 새로운 자화상을 더 선명하게 확증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라고 합니다. 이전에 좀 착하게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범생처럼 살았다고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엉망진창으로 살인 강도짓을 했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속에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누구든지 새로운 자화상 갖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뭐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것은 연합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고 일심동체로 묶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로 내가 예수와 함께 묶여졌다,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그런 상태로 믿어지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에서 뭐 이렇게 좀 변화되어가지고, 뭐 발전되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은 죽어버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재창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모든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가운데에, 그리고 원수 마귀를 향하여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 스스로의 인간을 향한 독립 선언문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믿음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색안경 껴보셨어요? 색안경 끼고 보면 어때요? 까만색 색안경은 다 까맣게 보이고요, 빨간색 색안경은 다 빨갛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색안경은 제가 추측해보는데 아마도 빨간색 렌즈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다 발리어져가지고 그 피를 통하여, 그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사랑받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는 것 같지만은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 소위 민노라 하는 성도들이 속아서 신앙생활 하는 줄 아십니까? 엉터리 신앙생활 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의 종교적인 관행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내가 의롭지 않은데 이제 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좀 의롭게 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또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난리법석을 치고 노력해서 거룩해져야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셔서 여러분 얼마나 거룩해지셨습니까? 얼마나 의로워지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하셨습니까? 만약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요, 다 실패입니다.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부터, 그 시작부터 하나님이 그래? 생각해 보십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사랑받는 나의 자녀다. 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거룩하다. 하나님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부림과 노력으로 의롭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의로워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요. 세상 사람도 더 열심으로 착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새롭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헛똑똑이가 많다고. 너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의롭지가 않은 거야. 거룩하지가 않은 거야. 엉터리예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 하나님, 나는 구제불능인가 봅니다. 나는 아닌가 봅니다. 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과 거룩한 삶에 참여하겠습니까? 체면이 있지, 염치가 있지. 여러분, 그 체면과 염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우리가 의롭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데도 의롭다고 하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려면요, 조금은 뻔뻔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뻔뻔스러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보세요. 뭐 잘했다고 여러분 앞에 큰 소리 치잖아요.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최선을 다하여 거룩하게 어렵게 살려고 하지만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목회자 삼으시고 강단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이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생각들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새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이 독립선언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여행을 갔는데, 만약에 갔다고 합시다. 갔는데 가다 보니까 땅에 100달러짜리 지폐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꾸깃꾸깃 하고 막 흙도 묻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에이, 좀 깨끗한 돈이 모르겠다고 여러분 지나갑니까? 아니면 죽습니까? 예, 저는 발로부터 밟고 나서 죽을 것 같아요. 딱 잡아가지고 어때요? 이거 가가지고 뭐 마켓이나 이런 데 가서 이거 돈 내면은 이거 얼마로 치줄 것 같아요? 100달러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백지 수표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을 딱 매기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내가 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 값은 인간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하고 여러분 가치를 매겨 놓으신 거예요. 아멘 하셨지만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데도 그렇게 살아보니까 잘 되던가요? 실패하지요? 넘어지지요? 우리끼리니까 다 알죠? 죄도 짓잖아요. 꾸겨지잖아요. 흙도 묻잖아요. 때도 묻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 주고 사실 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 의롭고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미소를 먼저 지으십시다. 미소 짓고 이렇게 인사하시다 먼저 조금 구겨지셨네요. 예,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좀 구겨졌다고 괜찮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이걸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사명을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자화성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왜 창조되었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 착한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화상이 달라지면요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과 말만이 우리 언어 기능의 전부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언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바디랭귀지, 몸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언어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훨씬 더 위력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중에 좀 과거에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교회 나올 때 늘 이렇게 하나님이 너 옛날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 거 다 알 것 같아 하고 뒷꼭지가 좀 막 따갑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 있습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어두운 자화상에 시달리는 분일수록 더 열심히 몸으로 뭐로요? 몸으로 바디로 몸으로 섬기시고 착한 일 선한 일을 위하여 봉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 내가 쓸모있는 존재구나. 내가 괜찮은 존재구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많이 섬기는 부서 중에 하나가 소망부 장애우 학생들 섬기는 부서입니다. 거기 가서 그들이요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특권과 은혜와 감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대도 좀 여러분 가세요. 100세 미만이면 다 좀 가셔서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착한 일 선한 일 섬기다 보면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몸의 언어, 바디랭귀지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일, 착한 일 하라고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막 못 뿌려먹어가지고 착취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냐? 이분 굉장히 바쁘고 목회도 크게 하시는 분인데 지난 4년 동안 한 남자 성도님을 매주 한 번씩 만나가지고 한 시간씩 4년 동안 계속 개인 상담과 멘토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야 정말 귀하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냐, 성령께서 강권하셨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강권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남자 성도님이 어떤 분이냐, 사회적으로 굉장한 실력과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아주 많이 방탕하게 죄를 많이 짓고 또 다른 사람들 많이 아프고 힘들게 했던 분이에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다가 5년 전에 그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출석하게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런데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이러면 자기 마음속에 막 불끈불끈 올라오는 게 뭐냐면, 너는야 젊은 시절에 너 엉망진창으로 살아놓고 이제 와서 뭐 회개하고 예수 잘 믿고 새로운 인생 살고 천국 가겠다고 너 염치가 있지, 너는 안 된다. 자꾸 죄책감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자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상담을 받게 돼서. 그리고 그 상담이 4년 동안 200번도 넘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그 선배 목사님, 도대체 그 지난 4년 동안 만나서 뭐합니까? 남자 둘이 만나가지고 뭐합니까? 무슨 상담합니까? 이랬더니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한 시간 중에서 50분 이상은 그분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성공한 거 실패한 거 이걸 쭉 듣는 시간이에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 해주는 건 간단해요. 오늘 제가 했던 그 설교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의 이전에 잘못된 모습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거를 확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미 어렵다, 이미 거룩하다 하셨으니까 사명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 사실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나고 오면 또다시 그렇지. 그러고는 자신의 과거와 결별하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아름다운 영향을 행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그렇게 매주 한 번씩 담임목사 만났는지. 그러나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의 담임목사로, 여러분의 상담자로, 여러분의 위로자로, 여러분의 교사로 다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4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순간순간, 여러분의 평생, 저 천국에서까지 여러분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됐다는 걸 확정하십시오. 계속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존 뉴턴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되어야 될 사람도 또 내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도 아직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더 이상 내가 옛날의 그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